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21번 메시지 바로의 마음이 강퇴하게 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주제인 바로의 마음이 강퇴하게 됨에 이르렀습니다. 이유가 난 논쟁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퇴하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퇴하게 한 것이냐와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퇴하게 됨에 관해 모세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한즉, 그러나 8장 15절에서 모세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9장 7절은 우리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라고 말하며 9장 35절은 바로의 마음이 강퇴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10장 1절은 주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고 말하고 10장 20절에서는 주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용된 히브리어들의 의미에 의하면 바로의 마음은 강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고하고 고집세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것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을 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논쟁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기장이가 치는 한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여기에서 바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주권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 논쟁을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은 도기장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같은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있습니다. 그분은 긍휼의 그릇과 아울러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자신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우주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과 같이 여기에도 두 면, 즉 하나님의 면과 사람의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그릇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존귀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을 결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나 우리에 속한 것에서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흙덩이에 대한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도기장이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로 만들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분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퇴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기를 원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보이시거나 강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사례가 이것을 예시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긍휼을 보이고자 하신 사람이었던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이 강퍅하게 하고자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른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려 하셨는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는 택하고 다른 하나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인해 그분께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해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찬송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찬송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송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과 논쟁하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비록 나는 가치가 없지만 당신의 주권 안에서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긍휼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라고 묻는 바울의 경고를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다름 아닌 진흙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주권을 인해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우주 안에는 부인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은 모두 신성하며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 선택을 수여했다는 사실은 또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계시합니다. 위대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길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취하든 그분을 배척하든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을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나무 앞에 놓았으며 사람은 그것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나는 동산의 두 번째 나무가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거기에 오직 한 나무만 있었다면, 즉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내게는 거기에 오직 한 나무만 있었다면, 즉 생명나무만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두 나무 앞에 그를 놓으심으로 사람에게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하와는 신중하게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녀는 그녀의 분별과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주 예수를 믿거나 안 믿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주 안의 상황이 놀라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사망은 현존하며 우리는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함.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는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게 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는가? 아니면 바로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긍휼하게 하는 데 앞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돕기 위해 주 예수를 믿은 당신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까? 분명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믿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나에 의해 계획되거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합니다. 그분이 계획했으며 시작했으며 일정을 짜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자동적으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체험과 당신의 체험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첫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긍휼하게 하는데 첫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첫 번째로 충돌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이 바로의 마음을 긍휼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경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시작하셨으나 우리로 인한 믿음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도록 계획하셨으나 우리 자신이 믿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습니다. 다음에 바로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이 강퍅케 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룹니다. 바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모순되지 않으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할 것이며 자동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의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고 자원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다는 표시가 더욱 강한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퇴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겸비케 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주권적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표시입니다. 바로는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었으며 모세는 그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입을 막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자랑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다 우리의 영적인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합당한 모든 영적 추구는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일정표가 작성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을 추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따른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 냉담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추구를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비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긍휼하게 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구절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긍휼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어떤 곳에서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긍휼하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하나 다른 곳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긍휼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강퇴하게 하는 것과 마음이 강퇴하게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먼저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강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강퇴한 것은 마음을 강퇴하게 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은 부드럽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대신에 바로는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하기 전에는 그의 마음은 강퇴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하기로 작정하면 그의 마음은 강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중요한 공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에 대해 어떤 소극적인 것이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 소극적인 것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선택, 즉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소극적인 것이 나오고 당신의 마음이 완강해지면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며 다음에 그분은 그의 마음을 강퇴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후에는 그것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한 상태로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퇴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바로의 마음을 강퇴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대해 그분이 하신 것을 바꾸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극적인 무언가가 자라는 것을 허락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바꾸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분은 바로에게 긍휼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바로를 스스로 서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태를 계속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퇴하게 되어 강퇴한 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분은 먼저 당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후에 그분이 하신 것을 바꾸기를 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분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뒤에 강퇴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그마한 소극적인 것이라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단 이 소극적인 것이 어떤 특별한 결과를 산출하면 그 결과는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대한 소극적인 것이 자라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을 배우도록 하려고 모세가 바로의 마음의 강퇴함을 묘사하는데 각종 표현을 사용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자라나면 그것들이 이야기한 결과는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더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사건에서 공과를 배웁시다. 그는 어떤 악한 것이 시작되는 것을 방치했으며 그 결과는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 어떠한 심각한 경고입니까? 수년 동안 나는 소극적인 것이 자라도록 방치한 자들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소극적인 선택을 하면 돌아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상태나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극적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결코 이러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한 후에 바꿀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꾸기를 갈망할지라도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난 결과는 당신이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그러한 소극적인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를 갖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소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아닌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이 진노의 그릇들이 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영광에 이르는 긍휼과 종교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